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대부분 12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주님에 대해 선포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안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식과 관련해서 주님이 두 가지 행동을 하셨고 그 중에 우리가 두 번째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해 주셨죠. 이와 관련해서 14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나옵니다. 10절, 14절에 보면 첫 번째 반응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인데요. 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할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 고치시는가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미루어 보면 앞에서 예수님을 유심히 쳐다보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사주를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참 인간적으로 참 안타까운 또 참 얄미운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미워도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어도 예수님이 누군가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으면 아 그래도 주님이 저건 참 잘하셨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으니까 저 사람은 참 인생이 참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네. 기회를 다시 부여받았네.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여버릴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의논을 하거든요. 참 악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참 주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그런 모습이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묵묵히 하실 일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셔서 또 마찬가지로 다른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세 번째로 15절 9대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정반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요. 지금도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인 거죠.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이렇게 이게 참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왜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병 고쳐주고 좋은 일 하고 욕은 욕대로 다 듣고 그러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아,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나한테 특별히 대단히 큰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좋으라고 저 아픈 사람 좋으라고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그랬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아야 되거나 내가 이런 일을 굳이 계속해야 되나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시되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되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또 가셔서 다시 한 번 더 다른 사람들의 병을 또 고쳐주셨어요. 여기 보면 이 상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주님이 병을 또 고쳐주실 때마다 옆에서 또 쳐다보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 좀 평안하게 기분 좋게 이렇게 무언가를 감당하실 때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 좋은 일을 하시고 선을 베풀고 병자를 고쳐주고 그런데도 늘 질투의 시선 그리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가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여지껏 나왔던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안식일에 밀밭에서 시장했던 제자들의 시장길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사건이나 혹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나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내용이 17절부터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죠. 이는 구약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성취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를 향해서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을 했었는가?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예언하는 내용을 인용을 했어요.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한데 18절에 보면 처음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죠.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용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 방에 알리라. 이게 이제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인데 이 18절을 보면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죠. 내가 택한 종, 하나님이 택한 종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냥 이런 내용을 보면 아 당연히 메시아는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지 당연한 내용을 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들을 쭉 놓고 보다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 표현에는 뭐가 또 전제가 되어 있냐면 사람들로부터는 미움을 받는 사람, 사람들이 하는 대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택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 속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될까, 이런 일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18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주실 것이고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니네 죽어야 돼,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찾아가서 심판을 선포하되 그건 심판을 피하라고 심판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가 있죠. 요나가 이방인들이 니느웨를 찾아갑니다. 가서 심판을 알게 합니다. 지금 이대로 있으면 심판받습니다. 너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는데 심판을 알려주는 목적은 회개하고 심판을 피하라고, 심판을 피하는 길을 알려주려고 심판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주님이 이런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를 기록해요.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아무도 예수님이 큰 목소리 내거나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19절도 사실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 예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예언했을까 이해하지 못했는데 앞에 나왔던 사건들을 놓고 보면 참 안타까운 표현이에요. 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이 되게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죠? 사람들이 자꾸 못 살게 굴잖아요. 예수님이 잘못하는 게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에게 자꾸 막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그 상대방과 싸우기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뭐 대단히 잘못했다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고 길바닥에서 언성을 높여서 싸울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셨는가? 다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이게 쉽지 않은 예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예언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전에 이북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가방 들고 신방 가다가 나무를 하나 봤는데 고목이 속이 시커멓게 썩어 있는 걸 보고 그 앞에 서서 가방을 내려놓고 퍽퍽 울었다잖아요. 너는 목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이 시커멓게 썩었니? 힘든 거죠. 참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속이 막 시커멓게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좋은 일을 하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는데 욕은 욕대로 다 듣고 사람들로부터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싸우지도 않으시고 언성을 높이지도 않으시고 길바닥에서 막 분하다고 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잘 참으셨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이신 예수님은 속이 시커멓게 썩었을 것 같아요. 이걸 참아내면서 다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난 뒤에 20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럼 이렇게 다 속이 시커멓게 썩을 만큼 참으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21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사실 갈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뭐 갈대밭에 구경 가본 적도 없고 그냥 멀리서 보니까 저게 갈대다 이런 정도인데 여러분 갈대는 어디다가 쓸 수 있을까요? 갈대의 소용가치가 뭘까요? 암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냥 쳐다보는 거 말고는 갈대를 뭐에다가 쓰겠습니까? 별로 이렇게 가치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갈대가 상했어요. 이거 어디다 쓸까요? 아궁에다 넣어서 그냥 불이나 떼면 모를까? 별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아이고 저거 상한 갈대 어디다 써? 근데 주님은 그것을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어가는 거 그냥 확 꺾어버리지 그렇게 안 하세요. 꺼져가는 심지 이미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에서 불이 다 꺼져가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저까지 거 있어봤자 조금 있으면 꺼질 거니까 훅 꺼버리고 가죠.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걸 내버려 두시고 기름을 넣어주신다고요. 앞에 나왔던 사건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파서 이렇게 굶주리고 있었던 제자들, 한쪽 손 말랐던 그런 질병을 갖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그거 다 심판받아서 생긴 것이니까 너희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살다 죽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죠. 그래서 여기 21절 보면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방인들이 예수님 이름을 바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는 버림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오셔서 심판받을 것을 알려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이방인들이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소망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부분에 있던 것에다가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소망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어떻게든 고쳐주시고 잘 지낼 수 있게끔 사실은 그래봤자 백향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고쳐주셔봤자 갈대로 살 뿐인데 그래도 상한 갈대들이 주님께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이방인들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들인데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처음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장에 담고 있는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대체 안식이 뭘까요? 안식이란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지금도 이미 심판받고 있고 조금만 있으면 심판받아서 다 사라지게 될 그런 운명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끔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이게 안식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 설명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안식을 받는 걸까요? 대단하고 잘난 사람들, 고쳐놓으면 힘있게 뭔가 할 사람들이 아니라 고쳐놔봤자 갈대에 불과한 사람들, 고쳐놔봤자 조그마한 심지에 불과한 사람들, 고쳐놔봤자 그래봤자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안식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 말고 우리는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간단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악 때문에 심판받아서 상하고 꺼져가고 그리고 버림받은 그런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안식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침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이고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상한 갈대 같은 모습이 되었을 때, 분하고 억울할 때,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면서도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것을 담담히 다 받아들이시고 참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쪼록 이와 같은 일들은 기왕이면 없었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에 모두가 다 주님 소망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시되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시고 묵묵히 고통과 핍박을 다 감내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감내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과 은혜와 안식을 누리게 됨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소망하는 자, 주님이 베푸시는 안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부분들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안식을 우리가 공급받고 누리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또 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평안과 안식을 베풀고 나눠주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